몇 주 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길에 걷는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걷는 사람, 체육시설 그 안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걷는다든지 뭐 워킹머신에 서서 그러면 뭐 천변으로 공원길을 혹은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새벽부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시간은 한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그때 벌써 운동복을 잘 차려입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평생에 나는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천변이나 공원 올레길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날따라 세상 그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토록 열심히 걸어가는지 알고 있을까? 과연 그들의 심령이 흐름같이 어둡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을까? 그들의 심령이 참 어두운 심령이라는 그 느낌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역시 흑암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중3 때부터 60이 넘도록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살아와도 인생에서 제 개인이나 제 자녀들이나 제 가족들이 잘못되거나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그렇게 열심히 걸어다니지 않아도 새벽부터 평생의 주의를 지키면서 이 주일에 어디 산으로 둘러 뭐 내 하고 싶은 걸 안 해도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담대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증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흑암에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성령이 임할 때, 빛의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 증인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믿는 사도들에게, 믿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내쫓는 영, 그래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나라에 속할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마셔서 그들의 권능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권능, 이 권능이란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118번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언급되죠. 118번 나오는 단어로서 최고 통치자의 힘, 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최고 통치자의 힘, 최고 통치자의 권력, 곧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났죠. 다이나마이트 하면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그 파괴력, 그 폭발력, 그 힘이란 가공할 만큼 놀랐습니다. 모든 장애물, 특별히 터널을 뚫을 때 큰 두툼 암석층도 파괴하고 폭파시키므로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길을 냅니다. 우리가 어떤 터널을 가보면요. 전부 암벽이에요. 암벽. 암. 이 바위로 둘러싸인 터널을 통과할 때, 이 바위층, 암층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뚫었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뚫었느냐는 거예요. 기계로 안 됩니다. 이건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서 팡팡 터뜨려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 권능, 이 권능을 증인이 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실제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마르토, 순교자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마르토가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 마르투스라는 한글 번역은, 단어의 번역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 혹은 목숨을 걸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트의 어원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적 증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 산으로 둘러 뭐 등상도 있고 막대기 가지고 아니면 그 골프 채 가방 메고 칸트리 클럽으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들은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거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음 전도 정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미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미 입혀주셨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서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권능도 주셨어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충분히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권능은요, 좀 쉽게 비유를 든다면 태풍보다, 이번에 태풍 강하게 지나갔죠. 무서운 태풍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주의를 시키고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태풍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 몇억 배보다도 큰 권능, 그 큰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입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오지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듀나미스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 요즘 전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아,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힘든 세상이죠. 흑암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에요.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허감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능, 듀나미스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능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안 계신대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능력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함께 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까지 함께 부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은혜고 선물이죠. 선물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팔삭둥이 같은 자 이거 그가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고 죄인 중에도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위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인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기만 하시고 그냥 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느라고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입혀주셔서 충만히 또 넉넉히 이 흑암으로 묻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됩니다. 네. 세상이 호갱기가 되고 뭐 코로나 전염병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세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좋든지 살기 어렵든지 위험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를 증거해주는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 나를 증거해주는. 그것은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와, 그분 참 똑똑하다. 그리고 그분은 참 겸손하다. 그리고 그분은 참 착하다. 그리고 그분은 참 실력이 있더라. 이런 등등의 증언을 나를 위해서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이런 증거를 듣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매인이 될까요? 욕하고 대적하고 허물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증거해 주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저에게서는 최고의 증인이요 최고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증거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이죠. 인생 성공이죠. 저에게 힘이 되겠죠. 용기를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온전히 증거해 줄 때 우리 주님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자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요 라고 증거해주는 증인 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이거를 물을 때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조마조마. 왜냐면요. 맹세기 제자들인데 예수님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조바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요. 믿음이 비록 연약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베드로의 성신한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도 못하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 못하는 교인이라면 참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런 종교인은 옆에 있는 동역자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까지 무시합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증거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을 주시고 더 좋은 친구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할 때 외국인은 못 들어온다. 참 잘못했죠. 외국인은 못 들어온다. 발 못 댄다. 그래서 외국 상선, 뭐 어승 뭐 할 것 없이 이 인천 제물포항 이걸 갖다 완전히 막아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조선의 빛을 밝힌 선교사. 캄캄무더운 세상 속에 광명한 하늘의 빛을 밝혀준 이 선교사. 한국의 첫 선교자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태평양으로 들어와서 대동강국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배려하는 강군에게 붉은 흥금으로 싼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강군은 그 성경을 받고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앞두고도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만은 잊혀지지 않고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했겠죠. 훗날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완전히 거듭납니다. 남은 생애를 주의 정의도로 헌신합니다. 그 강군이 바로 한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도록 전도를 해서 그렇게 만든 자, 그 주역이 박충근이라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말씀했던 불을 끄지 않은 한 사람의 정인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마침내 한 국가를 살렸습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티끌 같은 내 존재를 인식하며 지금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이웃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도 내가 낳은 자식 이라도 교회 와야 되죠. 교회 다녀야 되잖아. 이 사명 다하지 못한 회개. 증인으로 나설 때 회개할 때 증인으로 나설 수 있고 증인으로 나설 때 성령님 주시는 증인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최고의 증거일까요? 최고의 증거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증거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 그냥 됩니까? 충성을 다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순교자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과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증거와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제 너희는 그 의미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담대하게 법정에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는 격분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권능으로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더욱더 담대해졌죠. 더욱더 힘이 솟아났죠. 그래서 더 큰 하늘의 권능이 그에게 입혀짐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정말 위대한 메시지, 최고의 증거, 최고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상황을 명확하게 통찰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통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이 다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그의 죽음을 목격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깊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관의 출발을 촉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은 악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비참하게 순교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패배같이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실망감과 좌절감에 혹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패배로 보였던 것이 영원한 승리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후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계 역사상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가장 크게 일할 다수 사람 사울의 마음에 무엇인가의 씨를 뿌렸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정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소유하는 분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외치며 큰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마음을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했고 항상 기도했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 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을 위하여 스데반처럼 나서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십시오. 펄펄 살아가지고 좀 건드리면 그냥 미친 개처럼 달라들고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죽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알인 밀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밀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세례마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결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씨의 속성입니다. 저는 농수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씨를 심었는데 나지 않아요. 나지 않아요. 다 다른 데 놨는데 나지 않는 곳에 파보면 그 자리에서 썩어버렸어. 여러분 안 죽으면 썩습니다. 안 죽으면 썩습니다. 죽어야 새싹이 납니다. 죽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펄펄 살지 마세요. 조금 건드려 놓으면 얼마나 살아서 변명하는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반이 죽었어요. 사도들이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을 받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례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위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산채물로 다 드렸습니다. 산채물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믿고 나를 내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착각이에요. 육신이 예수가 없는 육신은 누가 지배하느냐? 죄가 지배합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죄를 사탄이 이용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권능이 지배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맹세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도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고. 밥을 먹고 이빨에 빨간 고춧가루가 끼어있는데 이빨에 뭐가 있는지 보자 하고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거울을 봤는데 고춧가루 많이 묻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빨간 고춧가루 묻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고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씨앗이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 증거하는 증인이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인으로 30배, 60배, 100배, 수천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뭐냐면 영국의 맹설교자인 찰스 펄전 목사님이 시무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브리클 교회에 버틀러라는 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틀러라는 부인, 이 한 여성도의 간증을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몹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병약, 병을 달고 사는 사람, 골골골골골 해요. 그런 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회학교 교사로 숨기고자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자리가 없자 보조교사라도 헌신하기로 원했습니다. 날로 눈이 새약해져가도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곤 했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가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간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 때문인지 그녀는 살아생전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6,500명을 전도했습니다. 6,500명. 죽어가는 제 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그녀가 천국에 간 후에 교회에는 그녀를 기리는 비문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그녀의 말을 여기에 새깁니다. 죽어가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비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지금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마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몇 명입니까? 한두 명 전도했다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에 의해서 복음을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세상이 허감에 뒤덮인 세상이랄지라도 성령 충만한 우리는 예수님의 전임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원들, 공산주의 당원들은요, 평양의 공산주의 당원들은 무슨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결단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허무한 것입니다. 이 허무한 공산주의 이론에도 이 세 가지 각오를 하면서 생명을 바치는데,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로 허무한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순교자가 되는 큰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옥에가 지는 시련도 받으며 돌과 톱과 칼과 고문과 죽임을 당해도 그 믿음의 지조를 지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저들도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믿음을 발휘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술을 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도가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빚는 재주가 그 인근에서 최고 탁월한 술 빚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내걸었습니다. 술도가 맛있는 술, 뭐 술선전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을 많이 봐서 합니다. 참미술 또 뭐 대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기 술을. 그런데도 술이 팔리지를 않아요. 손님이 안 와. 술이 팔리지 않으니까 술을 빚어놓은 술이 오래오래 되니까 씌어서 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천이라는 어른, 아주 뭐 지식이 풍부한 양천이라는 어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 제 술솜씨가 탁월한데 이게 술을 팔리지 않고 왜 동네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집에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천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개가 싸나옵니까? 개가 굉장히 싸납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술을 빚는 주인이 개가 싸나오면 어째서 술이 팔리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양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온다네. 겁이 나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씻고 술을 받으러 가있는데 개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물었다네. 이게 동네에 퍼져서 이것이 술의 맛이 신맛으로 변할 때까지 팔리지 않는 이유라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성스러운 개였지만 주인에게는 너무나도 고분고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개였지만은 그 개가 손님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면 그냥 말, 아,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며 싸납게 치수대요. 근데 누가 오겠어요? 술집에 개가 싸놓으면 술이 신다는 맹구주산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저는 이 맹구주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우리 교회의 형편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싸놓은 게 맹구가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같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구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성스러운 개지만 술 받으러 오는 손님에게 딸려들어서 무릎 뜯고 시험들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는 개. 이런 맹구 같은 교회 직분자, 집사, 근사, 장로가 있으면 누가 이 교회에 정착하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심심이 마면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게 이래 되겠냐고요. 어젯잖은 내뱉은 말이 온 동네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구. 누구나 느끼지 못한, 주인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맹구. 눈에 잘 띄지 않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맹구가 없도록 우리 깊이 기도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맹구가 되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전도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결실의 뉴패밀리 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의 증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허감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연휴를 맞이하여 내일까지 연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떨러 아름다운 갈매길로 걸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어딜 향해 그토록 열심히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복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어도 되죠?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도 함께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증인의 사명도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산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가 될지언정 맹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맹구가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흐름으로 덮여 교인들에게 혹은 동역자를 물어뜯고 상처를 입히는 맹구가 되지 마시고 순교자로서 하늘의 미랄로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행운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